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다른 곳에서 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된 심령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자신의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시면은 67절과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매주일 교회는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신앙적인 행위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내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깊은 잠을 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태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내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신앙적인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참으로 얼마나 두려운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마치 에베소 교회와 유사한 상태에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 사대교회는 이름만 있지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봐, 이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유사한 상태에 있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나쁜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한때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한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했다, 즉 이름을 떨칠 정도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이 사대교회가 한때는 유명했고 그리고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였고 스스로 생각할 때는 진리 편에 선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칭찬의 말씀도 주시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가장 먼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의 상태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책망받을 만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주시고 있는데 그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가장 위험한 이 모습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항상 나태하고 방심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대는 고대의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한때 크게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너무나 신뢰하고 사치하고 교만하고 방종하였기 때문에 이 도시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사대는 이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마치 예루살렘과 같이.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위치한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언제든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시가 위치한 험난한 지형을 믿고 그들은 경계를 게을리했습니다.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점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고 방종한 결과 그들은 두 번이나 점령당하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주전 546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되었고 두 번째는 주전 218년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점령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우리 성경에서는 사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사르디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디스라고 하는 도시는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는 이 왼쪽 맨 끝에 있는 도시였는데 오른쪽 끝에는 이 수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수도가 있었고 이 수사에서부터 서쪽으로 계속 길이 이어져서 동쪽에서부터 이어져서 서쪽 끝에 있는 도시가 이 사대였습니다. 이 길을 왕의 길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였기 때문에 수사에서부터 이 사르디스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그 무역이 이 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편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가 있었죠. 그리스에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해상무역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모든 물량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대로 갔다가 사대에서 동쪽으로 가서 제국의 수도인 이 수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형편을 생각해 보시면 왜 이 사대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국의 이 무역이 이 사대와 수사를 잇고 있었기 때문에 사대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대는 모직과 염색이 발달하였고 그리고 금광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주조해서 이 유통한 도시가 이 사대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대의 형편은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치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종하게 하였고 태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대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이 사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책망하시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들은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전락하였다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상은 죽어있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가 과거에는 명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영광은 사라지고 겨우 이름만 남은 것처럼 그들의 신앙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마도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들은 쉽게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각종 모임들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였지만 그래서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영적인 삶은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과 함께 자라났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하였고 교회 속에서 살고 있고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노력하지는 않고 교회를 떠나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온갖 세속적인 삶에 익숙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과 동일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때 신앙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었고 그리고 선한 모습이 있었지만 더 이상 신앙생활에 생기가 없고 과거 한때 자기가 어떤 일을 했었다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신앙의 삶은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그렇지만 자신이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겨우 신앙적인 모습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신앙은 결코 그런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름보다 자신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결코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냥 이름만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또한 이 사도교의 성도들을 책망하실 때에 그들은 죽어가는 신앙인이다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겨우 신앙적인 그 모습이 조금만 남아있고 계속적으로 그들의 신앙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거나 완전히 죽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과거에 그 긍정적이고 좋았던 신앙의 모습들이 그들의 삶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나태하고 방종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좋은 모습들이 점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도리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은 점점 더 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만 하고 정작 자기의 삶은 개혁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대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점점 사그라들지 않도록 자기를 일깨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나태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이 현재 주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서 있어야지 한때는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추구했던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점점 사그러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 번째로는 이 사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에게는 온전한 것이 없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주님께 보여준 행위에서는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인 평가입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는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은 참 신앙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정 부분 그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행위는 온전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또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칭찬할 때 우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 하신 것은 그들에게 신앙적 행위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항상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주님이 온전히 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일에 그럴듯해 보이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이나 그들의 삶에서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는 주님이 그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싫어하실 만한 주님이 역겨워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이 특징인데 그들은 나태하고 방종하고 그리고 쉽게 세속과 세상과 타협하는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온전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헌상도 드리고 영적인 일에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마음도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헌신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한다면 우리는 쉽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인내하고 견디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과 타협적인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아직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뚜렷한 이 범죄하는 죄를 짓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내재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행위들은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겠지만 그 모든 영적인 행위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부정하며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께 값비싼 소와 양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그들이 제사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역겨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값비싼 소와 양의 제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또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역겨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타협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온전한 것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실림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에게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교만해지지 않았습니까? 술을 마시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그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 힘이 그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부어주신 그런 은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나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의 삶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어느 날 머리가 다 잘리고 그리고 힘을 다 잃어버린 그와 같은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자기가 이제 일어나서 내가 떨쳐 일어나 이전과 같이 이 이방 사람들을 자기가 물리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불행하고 우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그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유명한 이름을 떨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는 점점 더 뒤로 물러나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이 보실 때에는 껍데기만 남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죽어가는 신앙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주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사대교회가 처음에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지속하지 못하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은 이제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자기를 일깨워서 다시 굳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나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이와 같이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신앙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너 자신을 일깨워서 비록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다시금 회복하고 회개하여서 굳건하게 되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를 일깨워 굳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이 어떻게 다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묶여서 착고에 매어서 맷돌을 돌리는 종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생각하고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고 성결한 나시린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자기를 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그가 그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헌신할 때에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그의 놀라운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에서 삼손이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이 마음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되지 못하고도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상은 죽어 있는 우리 자신의 그 상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대교회의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사대교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신 것은 바로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주님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곱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곱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곱 별은 바로 그 천사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은 자와 방불한 이 교회를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곧 이 사대교회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자신을 소생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순수한 열심과 헌신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와 부정을 깨닫고 돌이켜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를 다짐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겸손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그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은 겸손하게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대교회가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은 3절에 남아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처음 말씀을 들었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다시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대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변화되었던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도 못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삶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진정한 말씀의 역사도 경험하였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였는데 그러나 그들이 점점 타협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뒤로 물러났고 이름만 남은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데 주님은 그들이 이런 상태를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주님의 그 은혜,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새로운 교훈이나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받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와 그 능력 안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결코 그것만 붙들고 있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나태해지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낙심하고 소심해진 디모데를 향하여서 동일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소심해져서 두려워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다른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내 마음 가운데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모든 권면의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그가 어떤 새로운 권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말씀들 안에 거하라 그것을 붙들어라 내가 전에 경험했던 성령의 은사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사가 다시 내 속에서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회복의 길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영혼 가운데 어떻게 임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주자주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새로운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현실에 있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은혜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항상 새로운 것만 찾으면서 마음이 교만해진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기록해 놓았던 그 말씀들을 자두자두 들춰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은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을 매일매일 자주자주 그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항상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그들은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방종하였습니다. 세속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배역하거나 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밀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힘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주자주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깨우고 자기의 영혼을 더 강하게 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교훈들이 사대교회에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교훈들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잘 적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은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영혼을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뒤로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말씀의 능력을 항상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항상 주님과 밀접한 이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흰옷은 그들이 타협하지 않고 정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기는 성도만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확실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타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코 우리의 신앙이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무가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의 영적인 문제는 그들이 세속과 타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흰옷을 더럽혔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고 주님 편에 서게 될 때에 당하게 될 그 어려움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자기의 이런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영적인 새로움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